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이미 설교 원고를 보내드렸지만은 우리가 창세기나 구약의 책들을 읽다 보면은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건너뛰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족보가 쭉 나열되는,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나열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굳이 저 이름들을 알아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우리는 그 족보에 혹은 그 집안의 대표적인 한두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면서 그냥 다음 이야기로 몇 장을 건너뛰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곤 합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11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노아의 족보 혹은 샘의 족보, 데라의 족보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톨레도트는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족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족보 속에 인간의 순종과 또 인간의 실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족보는 누구누구의 집안은 이러하다라고 끝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의 족보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11장에 이르기까지 11장 데라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드문 순종과 많은 실패를 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실패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많은 실패가 있고 드문 순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아일 것이겠죠. 그렇게 수많은 긴 족보들이 이어진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혹은 요셉에 이르기까지 표현되는 그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놀라운 족보, 신앙의 놀라운 집안, 가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인 아브라함.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아브라함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과연 아브라함 같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몇 년의 시간들 뭐 여러분들이 연말을 지나고 혹은 연초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오는 족보들과 함께 놓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아마 흥미로운 묵상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해에는 그 해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해에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노아의 순종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순종을 드렸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겠죠. 정말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였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룬 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경우에는 그 외에 나오는 실패한 족보의 사람들처럼 올해는 특별한 것이 없었구나. 올해는 영적으로 힘들었는데 올해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21세기의 첫 20년 지나고 이제 세컨 20년 맞이하면서 설교 본문에는 왜 첫 10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첫 20년이 지나고 두 번째 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족보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뭔가 영적으로 새로운 것들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읽었지만 사실 11장 27절부터 시작을 하죠.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과 그리고 지명으로 나오는 하란을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지만 하란이 동시에 나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인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그리고 손자인 롯을 데리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목적지가 우르를 떠날 때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을까? 그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했던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에 자리 잡고 살다가 11장 32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냥 거기서 죽었다 그래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는데 저 1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아들은 갔으니 비록 그 아버지는 가지 못했지만 아버지 데라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까? 최소한 그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데라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란 땅에 머물러서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원래 그 가족이 살았던 바벨로니아 땅의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오늘 뭐 기도하면서도 나왔지만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바벨로니아 땅의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우르란 도시는 뉴욕이나 런던이나 뭐 여기 샘플한 베이 지역 같은 그러한 문명의 중심지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서북쪽으로 거의 1600km를 여정을 걸어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 지명을, 이 지도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꾸로 본다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이라크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멈춘 겁니다. 하란에서 멈춘 거예요. 내려오지 않아요. 그냥 하란 땅에 멈추어 살았습니다. 고대 언어에 보면은 우르나 하란 모두 그 이름은 달을 숭배한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이라고 하는, 달이 상징하는 이방신을 섬기던 지역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하란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냥 달을 숭배하던 그 이방 지역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란에 정착해서 거기 죽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스트레치해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냥 이방신을 섬기던, 그냥 세속사회에 그냥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세상의 그 형식대로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오는 바람에 태어날 때도 우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고 오랫동안 살던 곳도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러한 지역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아직은 아브라함이죠. 그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내의 불임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죠. 사라의 불임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떤 시점까지 계속해서 그 부부를 힘들게 하던 어렵게 하던 고난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11장 30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려움을 그냥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그 한 문장 안에 들어있지만은 사실 그건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바로 그런 상황들을 앞에 두고 그런 상황 앞에 두고 12장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태어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어떤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1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1장 26절에 말해요.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75세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45세죠. 145세입니다. 데라의 나이는 145세인데 11장 32절에 보면은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란을 떠난 거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하란을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떠났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여서는 좀 곤란합니다. 12장 1절에 나오는 떠나서 혹은 떠나라 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레크라고 하는 그 본뜻은 작정하고 자신을 떠나보내다, 스스로 떠나다, 작정하고 자신을 떠나보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자식은 없지만 그냥 여기 그냥 편하게 살던 대로 그냥 익숙하게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뜻을 정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 떠나라, 작정하고 떠나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무작정한 떠남이 아니라 2절의 약속과 함께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아브라함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떠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이름을 떨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본문 또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과 위로를 보게 되고 또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원래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소명을 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뭐라고요?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위로를 주시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임신을 하지 못한 기간이 오래되었고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점에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었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룬다는 성취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혹은 사라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약속이 되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자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았을까라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위로와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 목적을,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브라함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그 표현이 좀 달랐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는데, 첫 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첫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복의 근원의 복의 내용은 저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아담은 실패했고, 그리고 아담 이후로 그 후에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멀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에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죠. 탑을 쌓는 목적은 뭐 하늘에 닿으려고? 이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는 탑을 쌓아서 결국 그 최종 목적이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는 것은 수단이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타락한 인간이 도시를 만든, 아브라함 끝나면 다음 시리즈가 도시인데 타락한 인간이 하늘에 닿아서 탑을 쌓는 목적이 자기의 이름들을 날리는 거라 그래요. 자기의 이름들을 떨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룩한 소명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소명이, 타락한 인간들을 지나서 그 소명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 굉장히 멀죠. 시간과 공간적으로 굉장히 멉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 그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 디스턴스, 그 거리 안에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이 아담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마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때,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2020년 바로 지금, 그게 바로 아담과 아브라함의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기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려고, 혹은 나의 이름이 좀 더 단단한 뿌리를 받고 아무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나의 시큐리티를,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살아온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이름을 내가 떨쳐야지 라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11장에서 아까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로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참 재밌죠. 창세기 저자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내가 스스로 이름을 떨치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그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너로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인간에게 그냥 지금 내 방식은 이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떨치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서 떨친다는 것은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뭐 더 대단하게 된다, 더 잘 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까, 우리가 우리의 소명의식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라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떨친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은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식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마치 그냥 이름 없는 듣보잡 요리사 같은 거지. 지수자매에게 내 방식대로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힌 요리가 나올 거야. 네가 정말 칭찬을 받을 거야. 지수자매는 5시간 후에 20명의 손님들을 치러야 하는데 내 방식대로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막연합니다. 1절 마지막에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 땅이 가나안 땅 혹은 21세기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그 지역이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애매모호함은 한 번 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나타나는데 그것은 22장 2절인 거죠.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모리아 땅으로 갈 때도 한 번 더 나옵니다. 22장 2절에 보면 그때 설교 때 보겠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러시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도착하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래요. 예, 모리아 땅에 가면 모리아 산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리아 땅에 도착하면 그때야 내가 일러주는 산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이름을 남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오늘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은 우리가 당황할 만큼 분명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떠남에 대한 혹은 어떤 결단에 대한 강한 영적인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식은 분명치가 않아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의심이 들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본문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는 떠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특별히 그가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가 가족과 재산과 사람들을 거느리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75세라는 나이 홍수가 지나서 이미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어쨌든 줄어들었어요. 그 나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만 막 800년 900년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훅 줄었어요. 예. 75세라는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 오랜 동안 살았던 하란이라고 하는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들, 어쩌면 4절 5절에서 떠남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창세기의 저자가 모든 안전망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내가 안전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2009년에 서부를 떠나서 동부로 한번 옮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서부, 동부, 중부.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미국 오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네, 더 쉬웠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훅 오면 되거든요. 20대였으니까 미국에 올 때 그냥 훅 왔어요. 근데 40이 돼서 떠나려니까 네, 쉽지 않은 겁니다. 가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그때 떠났는데 그곳에 살면서 늘 서부를 그리워했지만 서부로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더 시골로 미드웨스트로 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안전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사례의 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부에게 가장 힘든 것은 불임이었잖아요. 어디에 살든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잖아요. 안전한 곳으로부터 떠나야만 사례의 불임이 해결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 아내는 한번 떠나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떠나기가 더 쉽습니다. 막연한 이곳으로 오기도 더 쉬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좀 막연했지만 와 보니까 이 땅이 이제 제 삶이 되었습니다. 설교문에도 썼지만 여기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든 생각은 그런 겁니다. 혹시 2020년에 여러분들의 결단이 그래 이제 떠나자 적용이 그게 아닌데 그래 이제 떠나자, 목사님이 계속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나자, 이게 될까봐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렀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것은 7절입니다. 주님께서,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7절이 돼서야 내가 너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렇죠? 그 땅에 발을 딛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 가나안 땅이 이런 곳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예, 무슨 뭐, 지금처럼 뭐 유튜브로 미리 찾아봐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비전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잖아요. 그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 떠남을 결정하고 나니까, 결정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었던 땅이 실제로 이제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떠남이라고 하는 순종, 떠남이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떠남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결단했고 떠났고 성취했고 예배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해피엔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보니까는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도 또 제단을 쌓고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이 뭐 어떤 한 동네, 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큰 지역이잖아요. 예. 그 안에서 계속 떠남과 정착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9절에 네겝에 이르렀다 그래요. 네겝은 성서 지리에서 보면 가나안 땅의 남쪽 끝자락입니다. 거기를 지나면 이제 광야로 지나서 이집트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아요. 곧바로 이집트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네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바로 마지막 남쪽 보러라인입니다. 우리가 8절 9절에서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계속 떠났다는 거죠.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구약학자 브루스 웰키는 이 구절에서 순례자 아브라함이 건설자 아브라함이 됐다 그래요. 순례자, 순례하는 사람인데 빌더, 건설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든 것은, 아브라함 계속 순례하는데 그 땅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만든 것은 11장에 나오는 타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든 바벨탑 같은 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계속 떠나는데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만든 것은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죠. 여러분, 순례자가 되면은 매일 장막을 접었다 폈다 해야 되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장막을 쳤다, 장막을 접었다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 힘든 일이거든요. 아이들 캠프 가봤지만 그 수호영전 너무 힘든 일입니다. 텐트 치고 텐트 접는 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치는 것보다 네, 다시 접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매일 장막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야 되지만 빌더, 아브라함이 만든 제단은 아브라함이 만든 그곳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단은 그대로 있어요. 그 제단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자로 섰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나중에 돌아와도 그 제단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야곱의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던,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제단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익숙한 곳을 떠났더니, 떠남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떠났는데, 회사를 옮겼는데, 완전히 인생의 커리어를 체인지했는데, 그렇게 떠났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주시고, 나 간절히 기도해서 순종했는데 왜 나에겐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거예요? 떠났더니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하나님의 프레젠스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거죠. 12장 1절에서부터 12장 9절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떠나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또 다른 동네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수많은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소명의 출발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떠날 때마다, 떠날 때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유적으로 떠남을 실천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소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백치의 주인공인 미슈킨 공작은 소설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때로 어리석은 것도 썩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어리석은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리석어지면 자신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쉬워지니까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빨리 모든 것을 이해해버리면 정작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백치처럼, 그렇죠? 백치처럼, 바보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냥 어리석은 게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우리의 존재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기보다는 명석하고 똑똑함으로, 그렇죠? 처세술로, 발빠른 결정들로, 세상을 보는 안목들로 우르나 하란에 남으려고도 하고, 탑을 쌓으려고도 하고, 자기 이름을 떨쳐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방식으로 너무 빨리 인생을 이해해버리면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계속 떠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인생의 소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떠남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명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